마가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아멘. 자,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내용은 칠병이어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떡 일곱 개, 고기 두 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인데요. 이 내용은 원래 10절까지 말씀입니다만 오늘은 1절부터 4절까지 제일 처음에 상황이 어떠했는지, 사건과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 뒷본문에 대해서는 내일,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선 본문에 보시면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1절에 보시면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이 먹을 것 없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저처럼 뭐 먹을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끼니가 간데 없으면 그게 당장 중요한 근심거리가 되죠.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는 문제가 생겼는데, 본문에 보면 참 묘하게도 또 이렇게 보이죠. 또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하루만 없는 게 아니고 예전에도 이렇게 없었던 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좀 크게 보면 지금 또 문제가 생긴 거다. 앞부분에 보면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귀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주님이 해결해 주셨는데 지금 또 문제가 생겼다. 혹은 조금 더 멀리 보자면 앞부분에도 먹을 것이 없었던 문제가 있었는데 그 우리 아는 대로 오병이어 기적이 있었죠.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주님이 은혜로 해결해 주셨잖아요. 근데 또 굶주리는 그런 문제가 생겼다. 여하튼 지금 문제가 또 생긴 겁니다. 자, 이 문제가 생겼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1절 뒷부분을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2절부터 보시면 상세하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뭐 굶을 수도 있는 거지 그까지 것 가지고 신경을 쓰느냐,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먹을 것 없는 것을 주님께서 불쌍하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또 뭐라고 하셨냐면,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사흘이니까 완전히 사흘인지, 하루 이틀 사흘 완전히 채운 건지, 아니면 첫째 날 저녁 때부터 그 다음 날, 그럼 지금은 아침인지, 뭐 여하튼 날짜로만 놓고 봤을 때 3일이나 지났는데 이제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3절에 보시면,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상세하게 말씀을 쭉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면, 이 예수님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 지금 문제를 갖고 있는 성격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우선 이 문제는 사람들이 죄를 짓다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 나오고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만약에 죄를 짓다가 이런 어려움이 생겼으면 그 참 꼬라지 좋다 이러고 그냥 손가락질이라도 할 텐데,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 나왔더니만 먹을 게 없는 거죠. 아주 그냥 나이브하게 표현을 하자면, 그냥 쉽게 이야기하자면, 집에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엄마가 밥 차려주고 마누라가 밥 차려주고 아니면 나라도 그냥 밥해 먹고 지낼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을 따라 나와가지고 들판에서 말씀을 듣다 보니 먹을 게 없는 그런 지경을 만난 겁니다. 늘 말씀드리는 대로 그 당시에는 편의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배달체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ATM기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돈이 있어도 어디 가서 뭘 사 먹을 수도 없는 그런 지경입니다. 물론 이때도 물론 얍삭 빠른 분들은, 뭐 얍삭 빠르다고 해야 되나요? 지혜롭다고 해야 되나요? 슬쩍 빠져나와서 밖에 나가서 뭘 사 먹고 원래 들어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하튼 이게 주님을 따라 나왔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문제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다 이 상황을 알고 있는데도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뭐가 문제인지 뭐가 어려움인지 만약에 모른다 그러면, 주님이 모르셔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이 생겼나 보다 이럴 텐데, 그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를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상황을 갖고 있는 문제는 신앙과 관련해서 어찌 보면 예수님이 얼마든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주님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시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뭐 우리가 살면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따라 나왔고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기도 하는 그런 거죠. 더군다나 지금 보면 이 앞에 나왔던 오병이와 다른 점은 지금 예수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제자들이 주님께 나아가서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깐족거렸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아주 중요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4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니까. 이건 대답도 아니에요. 그걸 누가 몰라서 물었나? 예수님께서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건 아니죠. 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제자들은 이 우리의 기대를 실망시키지 않고 늘 불신앙적인 대답, 또 그냥 세상적인 관점, 이런 이야기만 이야기합니다.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먹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주님께 반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오병이어 사건을 다 살펴보았으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온전한 반응과 대답이었을까요? 우리가 만약 제자들이었다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가? 무엇이 믿음의 대답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앞부분에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던 사람이 있었죠. 귀먹고 또 말이 어눌한 사람이 있었죠. 그 문제를 갖고 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사람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갖고 나왔잖아요. 또 예수님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사실 지금 장면에서도 제자들이 먼저 주님, 이렇게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있습니다. 굶주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먼저 문제를 들고 나왔어야죠. 근데 그럴 수 있는 기회를 이미 놓친 거예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으니까 이미 불신앙적인 그런 첫 출발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이미 오병이어를 경험한 적이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떡을 하나 찾아, 너희 중에 있는 것을 찾아갖고 와라. 그래서 오병이어를 찾아갖고 왔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축사하시고 그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셔서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일을 기억하고 있다면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저희들이 주님이 시키실 줄 알고 미리 수소문 해봤더니만 떡 7개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처리하셔서 지난번처럼 좀 축사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나눠주시면 저희가 가서 또 나눠주는 그런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사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은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던 어떻게 해결책을 제시하시던 우리가 그대로 따를 테니까 어떻게 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전혀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사실 여러 가지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옵션들이 있었어요. 가능성들이 있었는데 전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자들이 보였던 이런 반응, 또 지금 만나고 있는 문제들은 방금 전에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문제를 만나고 있고, 방금 전에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여전히 불신앙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고 또 우리를 안타깝게 합니다. 자, 이제 본문을 이제 다시 정리를 할게요. 오늘은 이 문제와 관련된 어떤 상황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걸 조금 크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앞부분에서 기적을 경험했는데 자, 기적 경험한 곳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기적이 필요한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일들이 생긴 겁니다. 평생 살면서 한 번만 기적 경험하기도 너무 어렵잖아요. 한 번만 난 어려움을 은혜로 해결하기도 어려운 때들이 많은데 그 문제를 해결받았으면 평생 순탄하게 살면 참 좋은데 이게 그렇지 못하고 어제도 기적이 필요했는데 오늘도 기적이 필요한, 어제도 은혜가 필요했는데 오늘도 은혜가 필요한 그런 상황을 만나는 거죠.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 자체가 기적이었죠. 어떻게 애굽의 바로의 손길에서 벗어납니까? 벗어나자마자 만나는 게 홍해였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인가? 돌아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나서 들어선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에 들어가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먹고 살 길이 막막하죠. 뭘 먹어야 되나? 그러니까 어제도 기적이 필요하고 오늘도 기적이 필요하고 내일도 기적이 필요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런 일들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냐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제자들에게. 여러분, 지금 굶주린 당사자는 누군가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4천 명 넘는 일반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잖아요. 물론 제자들도 굶주리고 있습니다만 문제 당사자는 제자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그 문제를 누구에게 이야기하시냐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고 제자들에게 믿음의 반응을 지금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문제만 생각하자면 나는 어쩌면 평안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제도 평안하고 오늘도 평안하고 제자들이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 나는 오늘도 밥 먹고 내일도 밥 먹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문제가 없는데 나는 은혜를 경험해서 더 이상 뭐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 지내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 혹은 내가 돌봐야 되는 사람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제도 은혜가 필요하고 오늘도 은혜가 필요한 그런 지경이 된 거죠. 내가 책임져줘야 될 누군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굶주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기적이 어제도 필요했고 오늘도 필요한 그런 지경이 된 겁니다. 이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그 어머니가 맨날 들려주시던 옛날 얘기가 있었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살았는데 아들이 몇 있었다. 그 중에 하나는 집신장사, 또 다른 아들 하나는 우산장사.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날마다 마음이 힘들다. 날이 그냥 해가 짱짱하게 나면 우산 파는 아들은 어떻게 하나 하고 걱정을 하고 비가 오면 집신 파는 아들은 어떻게 하나 하고 걱정을 하고 옆에서 누가 그랬다고 그러죠. 날이 짱짱하면 집신이 잘 팔리겠네 이러고 좋아하시고 비가 오면 우산이 잘 팔리겠네 이렇게 좋아하시라고. 말이 그렇지 그게 좋아하게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돌봐야 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은혜가 필요한 그런 지경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오비영이어도 마찬가지였고요. 교회에서 초신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은혜를 조금만 받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나만 은혜를 받으면 되거든요. 주일학교 교사를 시작하면 은혜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내가 가리키는 아이들 중에 한 녀석이 감기가 걸렸다 아니면 독감이 걸렸다 그렇게 다 생각할 때에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또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교사가 어떻게 했길래 애가 아프냐. 그러니까 내가 책임지고 있는 사람 혼자 지낼 때는 문제가 없는데 애를 둘이나 셋 낳으면 이거를 어떻게 하나. 나만 은혜를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목사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전에 무슨 얘기를 하다가 친구 목사님이랑 몸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다고요. 아니 그렇게 몸이 안 좋아질 때까지 뭘 하셨느냐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좀 병고침 받고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 성도들한테 은혜가 되지. 그때 목사님 말씀이 간단해요. 하도 아픈 성도가 많아서 성도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내 건강을 위해서는 기도를 못 해봤다. 여러분 지금 이 오병이 문제도 그래요.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 혼자면 그냥 조금 어떻게든 버티는데 내가 돌봐야 될 사람이 지금 4천 명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어제도 은혜가 필요하고 오늘도 은혜가 필요하고 여러분 우리가 모쪼록 살아가면서 날마다 날마다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늘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 붙들고 의지하는 주님 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내가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 내가 기도해주고 있는 대상이 있어서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주님 그 사람에게 어제도 기적을 베푸신 것처럼 오늘도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어제도 오늘도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은혜가 가득한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늘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 붙들고 의지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나 자신의 문제이건 혹은 내가 섬겨야 할 사람의 문제이건 어제도 오늘도 반복해서 어려움을 만나고 은혜가 필요하다 할지라도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응답받아서 날마다 간증이 쌓여나가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제도 채우신 주님께서 오늘도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서 나의 자녀들에게도 내 이웃 성도들에게도 은혜로 채우실 것을 또한 믿고 소망합니다. 날마다 풍성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